15분이면 충분합니다.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뉴스 속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김덕기 아침 뉴스입니다. 물가냐 금융 안정이냐를 놓고 고민하던 미국 중앙은행이 가던 길을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금융 불안이 있었지만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미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민철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예, 파월 의장의 임기 중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0.25%포인트를 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0.5%포인트 인상 예측이 대세였습니다. 그 사이에 말씀하신 중소은행 도산 사태가 불거지면서 0.25%포인트 인상 공감대가 급격히 확산됐고요. 오늘 예상대로 됐습니다. 미국 금리 이제 4.75에서 5% 구간이 됐습니다. 2007년 이후 최고 금리입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 금리 동결도 검토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은행 도산 사태가 경영 실패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이 직격탄이었다는 비판이 신경 쓰였을 겁니다. 물가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이 맞고 금융 불안을 놓고 보면 동결이 맞고 이 딜레마 속에서 결국 물가 잡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잡기는 연준의 책임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대목 듣겠습니다.
우리는 물가를 1% 목표치로 되돌리는데 강력하게 전념 중입니다. 물가 안정은 연준의 책임입니다.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경기는 누구를 위해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금리를 동결하지 않고 인상했다는 것은 연준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가 참 중요한데 금리 인상 방향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먼저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멈출 때가 됐다는 얘기겠죠.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끝나고 작년부터 빠짐없이 써왔던 표현이 있거든요.
예.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빠지고요. 대신에 추가적인 굳히기가 적절하다는 새로운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말 금리 예상치를 5.1%로 봤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은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죠. 오늘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은 시종일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위기 확산 차단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했고요. 가계와 기업의 신용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또 이번 사태가 경제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단속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보면요. 0.25% 금리 인상 소식이 나올 때만 해도 일제히 안도했었는데 이 파월 의장의 방금 말씀드린 은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결정 한국은행이 내려야만 합니다. 물가도 높고 경제도 좋지 않은 이 악조건에서 다음 달 한국은행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박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지속해온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춘 겁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안개를 예로 들며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요. 어떻게 했으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좀 사라질 때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갈지 말아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 FOMC가 오늘 새벽 기준금리 상단을 5%까지 높이면서 현재 한미 금리차는 1.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역전폭인데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면 달러 강세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금 유출이 가속화됩니다. 이럴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가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출 부진으로 상품 수지가 넉 달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올해 3월 20일까지의 무역 적자 액수가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한미 금리차 확대는 이를 더욱 부추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국내 경기 침체 우려로 기준금리를 마냥 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한미 금리차 확대를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어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진 결과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내렸습니다. 역대 가장 큰 폭인 18.61% 하락했는데요. 최근 2년간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대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부동산 경기 침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에서 30%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도 내려갑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진술은 모든 범죄 혐의의 주범을 이재명 대표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소되지 않는다면 그건 정답도 정의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반드시 정의를 지킬 것입니다.
그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이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며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야당 대표가 아닌 전 성남시장을 기소했다는 점과 1차 기소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1차 기소, 보강수사를 통해서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바꿔서 말을 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했다는 것으로 당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한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 비리가 아닌 정치 탄압을 받았기에 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도에 정석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 80조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인데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될 경우 당무위에서 예외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 탄압의 의도를 검찰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비명계는 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당헌 당규까지 무력화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는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는 상황입니다. 향후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어지고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잦아질 경우 원활한 대표직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다만 비명계 의원들이 조직화된 움직임을 통해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에 맞서 당이 결집한 상황에서 섣불리 당 지도부에 대립했다가는 자칫 당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반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 정석구입니다.
어제 성범죄가 늘며 성범죄 가명 컨설팅 시장도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가명 비법을 돈 주고 사려는 가해자들의 노력이 법원에서 현실이 되는 실태를 판결문에 분석해 고발합니다. 민소은 기자입니다.
5년 넘게 4천여 개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수집한 A씨. 성관계 영상도 두 차례나 불법 촬영했습니다. 그런 A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집행유예. A씨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상담 치료도 받았다는 이유인데 성범죄 가명 컨설팅 시장에서 공유되는 전형적인 가명 팁입니다. CBS 노컷뉴스 취재진이 성폭력 판결문 100건을 직접 살펴봤더니 성범죄자들은 온갖 사유를 동원해가며 실제로 가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판결 100건 중 정상 참작을 받아 가명된 사례는 66건. 이 가운데 46건은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가명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도 아닌 시민단체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에 나서는 일도 반성의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최근엔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마치 합의를 이룬 것처럼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내놓는 신종 가명 수법도 유행입니다. 전문가들은 가명 자료를 채택하는 기준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백소윤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시장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적이고 어떤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나 혹은 가해자 중심적인 사실관계들 좀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
CBS 뉴스 민소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편 결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성페이가 독식을 했었는데 애플이 도전장을 던지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아직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데도 애플페이는 서비스 첫날 등록수 100만 건을 넘겼습니다. 윤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플페이 서비스 시작 2시간 만에 17만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용자가 몰리면서 등록이 지연되는 바람에 매장마다 결제 오류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애플페이가 출시되고 9년을 기다려왔다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아이폰과 현대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근거리 무선 통신 NFC 방식을 지원하는 매장 10%에서만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사용도 아직 안 됩니다. 애플페이 사용자 장성원 씨입니다.
네, 이제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저 안무 가맹점이나 카드 단말기만 있으면 그냥 쓸 수 있다 그러던데 뭐 가맹점을 또 찾아야 되고.
따라서 남은 문제는 애플페이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주로 20, 30대에 몰려 있고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매점이 관련 단말기 마련에 열심이라는 게 현대카드 측 기대입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자, 우리의 이웃인 중국과 일본이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차례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일본은 세계 최강 자리에 오른 야구로 떠들썩합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만화 같은 주인공 오타니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타자와 투수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Otani's ready. Trout's ready. 3-2. He struck him out.
바깥쪽을 파고드는 고속 슬라이더 공에 메이저리그 최고 타자 트라우스의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자 투수 오타니가 포효합니다. 3-2로 일본이 미국을 한 점 앞선 가운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던 9회 말 2사 미국 공격에서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투타 겸업의 괴물 오타니와 미국 최고의 타자 트라운 모두 미국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 소속. 평소 당연히 맞대결을 펼칠 기회가 없었지만 역사적인 첫 대결이 외나무다리에서 성사된 것입니다. 오타니가 트라웃을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일본은 14년 만에 WBC 통산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타자로 7경기 타율 4할 3푼 5리 1홈런 8타점 9득점 투수로 3경기 출전해 2승과 결승전 세이브까지 MVP도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완벽한 성적입니다. 슈퍼스타는 인터뷰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국내 팬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타이완, 한국, 중국뿐 아니라 각국의 실력차가 줄고 있어 어느 나라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훌륭한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WBC, 야구라는 스포츠의 전설로 남을 오타니 쇼헤이 대관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CBS 뉴스 김주호입니다.
중국은 황사 때문에 난립니다. 베이징이 온통 노랗게 변했다고 하는데요. 황사에 익숙해졌을 법한 중국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베이징의 공기질이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임진수 특파원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베이징의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 최악의 황사가 들이닥친 건데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 지수는 최악의 상태를 의미하는 6급 엄중오염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염도를 표시할 수 있는 최대 수치가 1세제곱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인데 베이징 모든 지역이 이를 뛰어넘어 오염도를 표시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황사로 인해 베이징에는 마스크는 물론이고 고글을 끼고 외출에 나선 시민들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상관측센터 측은 어린이와 노약자, 기저질환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도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황사는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 이어 만주 쪽에서도 발원하며 강도를 키웠습니다. 중국 CCTV 보도입니다.
중앙기상대는 앞으로 며칠 동안 북방 10개 섬이 광범위한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봄철 중국 북부 지역을 덮친 황사는 대체로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인데요. 기상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네, 기상청입니다.
예,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네, 중국 북동부에서 발원한 황사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황사가 관측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지금은 황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미세먼지 수준은 종일 인천과 경기 북부에서 매우 나쁨을 보이겠고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남부 일부 지역은 황사가 섞인 비도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산발적으로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도 가끔씩 비가 오는 날씨를 보이겠고 경상도 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서울은 한낮에 22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의 경우 어제보다 낮 기온이 떨어지면서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김덕기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